인류 역사상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이 새삼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잔인할 수 있다, 악하다 하는 것은 사실 그 전부터 모르던 바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악하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1년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 박사가 인간의 폭력성과 관련해서 아주 위험한 심리학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일명 권위에 대한 복종 심리 연구, 이런 실험이었는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때이 나치당에 협력을 해서 유태인 학살에 함께 동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는 고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4달러를 줄 테니까 이 실험에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밀그램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교사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당신은 교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간단한 시험 문제를 이렇게 페이퍼를 주고 이것은 이제 읽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방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학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옆방에서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학생이 정답을 말하면 넘어가는데 만약에 오답을 말하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전기 충격기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충격 버튼을 체벌로서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학생한테 이제 그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하면 이 전기 충격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버튼이 15V에서 시작해서 450V까지 30개의 버튼이 쭉 나란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이 틀릴 때마다 버튼을 하나씩 하나씩 더센 걸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기자였다고 합니다.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충격 기계도 다 가짜였습니다. 이 교사 역할을 하는 이 피실험자만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내는 줄 알고, 진짜 전기 충격을 준줄 알고, 이제 이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옆방에 있는 학생이 자꾸 틀린 답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 이제 버튼을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15V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센 전기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요, 이 피실험자가 이 단추를 누르려다가 멈칫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센 전압을 눌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만히 앉아있던 그 심리학자가 점잖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당신은 이 실험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아주 딱 짜여진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이 실험을 처음 시작할 때 밀그램 박사는 몇 퍼센트가 이 마지막 450볼트의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0.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험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450볼트까지의 버튼을 누른 사람이 전체 피실험자의 65%였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사람이 한 300볼트 이상의 전기 충격을 받으면 생명이 위태롭죠. 누구나 다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계속 눌렀다는 것입니다. 450볼트까지 눌렀습니다. 옆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다른 심리학자들도요, 이와 비슷한 또 실험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결과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모든 평범한 인간의 내면에 이 악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잔인성이 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킨다고 하면 아, 내 책임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요, 아,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내 안에 긍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닥치면, 특별히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우리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긍휼이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긍휼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긍휼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입니다. 긍휼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문 내용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를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최상의 숫자를 말한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7번 정도면 충분하다. 7번을 용서해 줬다고 하면 대단히 많이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뜻밖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서란 이제 계산을 해보죠. 아, 490번을 하란 뜻이구나,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건 강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이미 용서가 아니다.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는 거다. 숫자 세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유명한 비유 하나를 그 뒤에 덧붙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본 비유일 것입니다. 어떤 신하가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았는데 그가 이제 그 순간 바로 그 궁전에서 나가면서 그 길에서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의 목을 붙잡고 분노하고 그를 옥에 쳐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얘기를 또다시 전해드리면서 다시 이번엔 임금이 또 다시 분노하고 다시 그 신하를 불러다가 아까 너한테 탕감해줬던 거 다 취소다 하면서 다시 또 그를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은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자면 얼마나 될까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한 3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조 단위에 되는 큰 돈입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하고 만질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봤더니 약 한 500만 원 정도? 많아봐야 1000만 원이 안 되는 그 정도 돈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는 아무리 커도 잘 잊어버리고 자신이 남에게 베풀어 줘야 될 은혜는 아무리 작아도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심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지 못할까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 아,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 은혜, 이 작은 것 좀 베푸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사람은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순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으로부터 이 아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중고 자전거였는데요. 좋은 자전거였습니다. 그 집의 아이가 이제 어릴 때 타던 자전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 아이 타라고 그 자전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게 잘 탔죠. 우리 아이도 열심히 탔습니다. 즐겁게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우리 아이도 이제 그 자전거를 탈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몸이 다 커서. 결국은 또 그 자전거를 또 다른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 자전거를 제가 주긴 했습니다만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자전거를 중고로 팔면 얼마가 될까?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만큼 타인에게도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도 타인에게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잊어버려요. 은혜를 베푸는 순간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의 그 웃돌이 이 안감에서 꿰매서 가지고 다니던 쪽지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쪽지면 여기다 꿰매서 가지고 다녔을까요? 네, 아마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실한 것, 확실한 것, 감정, 기쁨, 평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세상을 망각함,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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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무슨 뜻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파스칼 본인은 알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 체험한 그 은혜를 메모해서 이 양복 안감에다가 꿰매서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죠.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는 이 옷 안에다 꿰매서 가지고 다닌 겁니다. 아마 수시로 봤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 받았지. 이 은혜 받았지. 그래야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이 은혜를 순간 까먹지 않으려면 이것을 기억할 만한 어떤 장치를 좀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제 셀폰에 그 수첩으로 쓰는 앱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걸 썼습니다. 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그동안 제가 받았던 은혜, 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왔던 은혜들을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정말 수년 동안 기록해서 좀 많이 쌓였는데요. 그것을 그 한 페이지에 딱 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제 자꾸 봅니다.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아, 내가 이런 은혜 받았지. 맞아, 이 은혜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이제 하루의 삶이 또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걸 체험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긍휼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긍휼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해져야 되겠습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즉,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지나서 6장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엘레에모네스인데요. 이 구제한다 이 말은요, 엘레에모슈네입니다. 비슷하죠? 잘 구별이 안 되죠? 엘레에모네스, 엘레에모슈네. 예. 뭐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두 단어가 아주 비슷한 말이고 어원이 같다. 그래서 뜻도 같다는 거죠. 긍휼을 베푼다와 구제한다. 이 뜻이 사실 같은 것입니다. 자, 이 구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시면 주의해라 하신 것을 하나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절대로 티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말라. 아주 명문장을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주의해라. 티내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해져라. 뭔가를 베풀 때는 단순해져라. 왜 우리가 자꾸 티를 낼까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벌써. 내가 이걸 주면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게 뭘까? 나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해야 내가 나중에 남는 게 있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확 들어가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과 단순해지는 것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쩌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기적을 행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짓궂으세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식사 때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 이 사람들 이대로 두면 우리가 먹여야 되는데, 먹이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는데, 한 200데나리온 이상 들겠는데, 이 계산으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게 뭡니까? 그냥 생각을 내려놔라. 생각이 복잡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걸 배우라. 이 말씀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잃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을 너무 챙기다 보면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먼저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모든 일에, 모든 희생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상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안양에 있었는데요. 안양의 평촌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그 길 바로 건너편에 오뚜기 식품 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뚜기 식품은 크리스찬 리더가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연초에 시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해마다 연초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오뚜기 식품의 창업주인 그 함태호 회장께서 2016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소천하시면서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베풀어 온 선행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올림픽 역도 선수,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이 역도 선수로서 체중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중에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는가 하면 한 달에 약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식비를 들여서 이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선수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뚜기 식품 이 함유 회장님께서 이 장미란 선수의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미란 선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매월 천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조건은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식품회사 사장이니까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내 인생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뭐 와서 광고 모델 이런 거 절대 안 시키겠다. 내 이름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함 회장님 돌아가실 때 드러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 함 회장님은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4,000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 미랄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3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젊은이들 사이에 이 오뚜기 그룹이 유명하더라고요. 전 직원이 그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입니다. 전 직원이 정규직인 그런 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 회사를요, 인터넷에 보니까 갓뚝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GOD, 갓을 붙여서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이상 누가 안티를 걸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 거기다 갓을 붙이지 않습니까? 오뚜기는 갓뚝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은 이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요, 단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계산하면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긍휼이 아닌 것이죠. 참으로 긍휼을 베풀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데 내가 뭘 따지겠나?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단순하게 베풀어야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립니다. 이 긍휼은 내가 긍휼이 여기는 그 상대방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긍휼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푼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그 행위는, 그 선행은, 그 긍휼은 결국은 나한테 한 것이다. 내가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하신 그 마더 테레사, 그분이 평생 가졌던 좌우명이 되는 성경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이 테레사 수녀가 젊었을 때 인도의 어느 그 기차역에 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한가득 그 옆에 이제 모여 있는, 인도에는 이제 그런 그 노숙하는 빈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막 고통 속에 절규하셨던 그 음성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들리나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기서부터 이 말씀이 들려 나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자신의 소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한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을 평생 붙잡고 이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빈민들과 함께하는 목회로 유명하신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분의 자전적인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래된 책이 됐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빈민촌에서 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 초기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뭐 부흥하지 않고,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뭐 내가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가 없지 않나.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교회에 그 간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간판을 떼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드린다 생각하고, 이제 간판을 떼놓고, 마지막으로 이 동네를 한 바퀴 빙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를 떠나야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판잣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게 됐습니다. 가서 문을 열어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어른들은 없고 이제 아이들만 이렇게 있어서 막 울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울더랍니다.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울고 있더랍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언뜻 그 목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약한 0.1초에 그 아이들 얼굴이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나? 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디 가겠냐. 그래서 다시 간판 걸고 목회를 다시 시작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요,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우리는 참으로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내 긍휼을 받는 그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그랬냐? 그런 배은망덕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했다. 나는 너의 그 긍휼을 받았다. 나는 너의 그 긍휼을 칭찬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긍휼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아야지. 뭔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단순해지십시오.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베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이 긍휼을 깨닫고 이 긍휼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긍휼이 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참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에 혹해서 얼마든지 잔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긍휼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를 하나님 늘 간직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어떤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돕고자 하는 그 상대방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더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